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해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해막의 성막문 앞에 두고 또 물두멍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해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심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집에 그림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외국에 여행을 갔을 때에 우리가 미술관을 종종 들리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유명한 그림들을 보면 그 자리에 서서 그 그림을 감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림을 얘기하면서 액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좋은 그림일수록 좋은 액자에 아마 담으려고 할 것입니다. 액자에 담아서 오랫도록 보관하고 보고 싶은 것이죠. 오늘 성막의 마지막 에필로그라고 볼 수 있는 이 본문에서 왜 그림과 액자에 대한 얘기를 하냐 하면요, 1절과 16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전체에서 늘 모세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근데 성막의 이 마지막 봉헌식이라고 불리는 이 봉헌식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전체에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다시 한번 이 두 구절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순종하는 출애굽기 전체의 그림을 하나의 앵글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마치 그림 안에 이 내용을 담아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2절부터 15절 그 그림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림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세 단락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볼 수 있고 9절부터 11절까지를 또 한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절부터 8절까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성막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절부터 15절의 내용을 유심히 동사를 보면 이 2절부터 15절의 내용을 좀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앞서 2절부터 8절은 성막 자체를 담고 있다고 했는데 유심히 봐야 될 단어가 2절 끝에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2절 전체를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해막을 세우고. 2절부터 8절에서 풀어갈 수 있는 아주 쉬운 키워드라고 한다면 세운다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세웁니까? 성막을 세웁니다. 이미 앞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세워가는 과정을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언제 세우고 어떻게 세우는가? 다시 한번요. 언제 세우고 어떻게 세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 초두에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해막을 세우고. 언제 세웁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달력으로, 그 원력으로 첫째 달 초하루. 근데 여러분, 첫째 달 초하루는 이미 한번 지나갔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절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의 첫 달을 얘기하셨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던 바로 그때를 하나님은 해방의 원년으로 삼고 그 첫 달을 기념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근데 성막을 세우라는 오늘 성막의 마지막 장면, 성막 봉헌식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성막을 세우라는 얘기를 하면서 언제 세워야 되는가? 1년이 지나고 이듬해 첫째 날, 첫째 달 첫째 날 이것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노예 해방, 너희들이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때 1년 전에 유월절을 기억하느냐? 다시 1년 후에 성막을 세우라는 것은 너희가 애굽의 그 오랫동안 종살이를 살았던 그것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너희에게 자유를 주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첫사랑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여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자주자주 느낍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첫째 달 초하루, first day, first month, 이때 세우라고 하셨는가? 결국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날을 평생토록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옛날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감격을 늘 잘 유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어떻게 세우는가? 어떻게 세우는가?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제가 이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을 잘 풀어가려면 몇 가지 동사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4절에는 진설하고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질서 있게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준비하라. 그래서 2절부터 8절을 보면 성막의 순서를 다시 한번 그려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성소.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가는 길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진설병, 떡상이라고 불리는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일곱 금초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다음에는 성막을 들어가는, 회막을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에 따라 준비하라고 모세에게 얘기하셨을까요? 성막 자체가 질서와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풀어가는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를 얘기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항상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앞서 살폈던 첫째 날 초하루와도 깊은 연관이 있죠. 모든 것의 첫째는 결국 우선순위와 관련이 깊지 않습니까? 근데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질서 있게 준비하라는 그 메시지에도 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저는 종종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제 마음에 먼저 있을 때가 참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도 그럴 때가 종종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그내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우선순위에서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9절부터 11절인데요. 9절부터 11절을 풀어가는 그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단어는 바르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9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꾸 바르라고 합니다. 무엇을 바릅니까? 관유를 바릅니다. 관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관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관유는 감람유 기름에 몇 가지 향을 혼합해서 섞는 어떠한 제조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으로 비유하면 향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감람유 기름에 몰약과 계피와 창포 같은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든 향수와 같은 그러한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관유를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바르라고 하는가? 그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듭니다. 무엇이 거룩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관유가 거룩하게 만들까요? 말 그대로 풀면 붓는 기름이란 뜻인데, 기름 자체가 거룩하게 만들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러면 성막의 그 기물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만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그 말씀의 힘이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9절부터 11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사의 형식, 제사의 기구, 제사의 행위가 절대 거룩으로 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은 중요합니다. 물을 담을 때 그릇이 있어야지 물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식 자체를 파괴하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본질을 캐치하려면 하나님께서 형식에 거룩함을 두지 않았다는 것, 행위에 거룩함을 두지 않았다는 것, 기구에 거룩함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것을 깨우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거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목사이든 누구이든 간에 거룩해질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 그림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세 번째는 12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세 번째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2절부터 8절이 성막 자체, 그리고 9절부터 11절은 성막의 영적 상태라면 이 마지막 12절부터 15절은 성막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풀어갈 수 있는 단어가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씻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후반절에 보면 물로 씻기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 거룩한 옷을 입히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과 또 15절에도 나오는데요. 13절에 나오는데요. 거룩하게 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입니다. 씻고 옷을 입고 거룩해지는 것.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 성막을 다루는 사람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씻고 옷을 입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씻고 언제 옷을 입습니까?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밖에 외출을 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때 씻고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 제사장 그룹들에게 성막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들에게 왜 이런 메시지를 던졌을까요? 성막을 다루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물로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이 성막을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또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나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이 제사장 그룹들도 전혀 대단한 능력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고 엄청난 대단한 그러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이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그래도 너희가 내 앞에서 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나오기를 하나님이 바라는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16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 성막의 제사를 잘 드리려면 결국 16절의 말씀에 그 핵심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앞서 제가 성막의 프레임, 성막의 액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얘기했던 말씀인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 그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는 씻어야 됐습니다. 옷을 입어야 됐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그들은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순종했습니다. 거룩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막의 마지막 봉헌식 앞에 서 있습니다. 성막을 하나의 액자에 담았습니다. 그 액자 가장 중심에 어떤 단어가 새겨 있습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에 이르는 유일한 비결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보다 불순종에 더 쉽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막의 마지막 봉헌식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마지막 봉헌식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에 순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에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적으로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야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단순하지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하나님, 작은 일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찌 보면 나는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뒤돌아서면 다시 불순종으로 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